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늘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기를 시험 발사했으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정부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나 수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져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실패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안보 전문가는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를 목표로 쏘아올린 게 아니라 첫 시험 발사인 만큼 발사 자체에 목적을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오늘 시리아 북부 지역에 난민 수용소 10여 곳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난민 5천여 명이 터키 국경 쪽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SIL 반군들은 수용소 주민들에게 ISIL이 장악한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수 난민들은 터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난민이 터키군의 총에 맞았으며 나머지는 양국 간 주요 국경 통과소인 시리아 아자즈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자즈 지역에는 이미 3만 명의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남중국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종료 행사에 참석한 뒤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 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영내 안보는 산소와도 같다며 산소가 충분하면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09년 아프가니스탄의 미 중앙정보국 CIA 기지에서 발생했던 자살폭탄 테러에 파키스탄 정보당국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미국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코스트주의 미군 전진기지에서는 당시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CIA 역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탈레반 사이에서 이중간첩으로 일해온 요르단 의사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제 공개된 미국 문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보당국과 무장조직 하카니가 모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서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파키스탄 정보관리가 CIA 기지에 공격 가능한 하카니 조직에 20만 달러를 제공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파키스탄이 아프간군과 해외군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하카니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다음 주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뉴욕주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경쟁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격을 갖춘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판단력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 같은 근거로 클린턴 후보가 과거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월가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선거 진영이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은 자신을 두 번이나 상원의원으로 선출했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어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300km 떨어진 구마모토현 중심지에서 발생한 어제 지진은 주민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쉬고 있는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옥 19채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갇힌 상태에서 수차례 여진이 계속돼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요.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는 투표를 지난달 실시했었는데요. 투표가 엊그제 마감이 됐고 최종 명단이 나오기 전에 독자들이 뽑은 100명에 오른 인물들의 투표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쭉 보니까요. 100위 안에 들어간 인물들 여러 나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소설가, 사회운동가 등 다양합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순위로 말씀드리면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점 가장 눈에 띄고요. 반면에 공화당 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90위에서 100위 안에 든 점도 흥미롭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위 안에 들었고요.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영향력 있는 인물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또 미얀마의 문민정부 시대를 연 아웅산 수치 여사가 4위, 프란치스코 가톨릭의 교황이나 미국 여가수 레이디 가가도 10위 안에 들었네요. 또 청취자 여러분께 귀에 익으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4인조 남성 가수단인 빅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권 밖에는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13위, 또 25위에는 민주당 경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올랐습니다. 이번 명단의 최종 선정권은요. 타임지의 편집진이 갖고 있긴 한데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100인 최종 명단은 이달 말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9도에 화창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요.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함경북도는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8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14도. 개성 역시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8도에서 18도. 함흥 역시 오후에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10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 역시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10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Case and the Sunshine Band가 부릅니다. That's the way I like it.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하겠습니까?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한 9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 다쳤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각종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산업장관이 파나마 조세협회 문서 폭로 사태와 관련해 사임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 지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어젯밤 9시 30분쯤에 규모 6.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가까운 규슈섬의 중간에 위치한 현인데요.
네.
이번 지진으로 최소한 9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지진 규모가 9.0이었고 이번엔 6.5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크네요.
네, 아직까지 잠정집계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뭐 말씀드린 대로 규모 6.5의 강력한 지진이었고 또 이 진원의 깊이가 11km 정도로 깊지 않은 편이어서
네.
지상에서의 충격도 컸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는 시간인 밤중에 지진이 발생한 점도 인명피해가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사망자들은 대부분 집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에 깔려서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해 지역 사진을 보면요. 지진으로 집들이 무너지고 또 도로도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지진 당시에 이제 사진을 건물 내부를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 건물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진도 강력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규모 6.5의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후 2시간 반 만에 거의 같은 규모인 6.4의 강력한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가 더욱 컸고요. 지진이 비교적 잦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일본 기상당국이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는 18일까지 진도 6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이 20%, 진도 5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40%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겠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당국에 따르면 어제 지진이 발생한 후에 4만 4천 명의 주민이 500여 개 대피소에 머물렀고요. 오늘 낮에도 1만 6천 명이 여전히 대피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경찰과 자위대, 소방대원 등 5천여 명의 구조와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부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모가 빠져나온 후에 무너진 집에 홀로 갇혔던 생후 8개월 아기가 무사히 구조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이번 지진 피해 지역 주변에는 원전이 없습니까?
구마모토 현에는 없는데 주변에 네. 있는 가고시마 현의 센다이 원전, 사가 현의 겐카이 원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센다이 원전은 이 아베 정부가 동일본 지진 이후에 전면 중단했던 원전의 재가동을 선언한 후에 지난 8월부터 가시동에 들어간 곳이라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던 그런 원전인데요.
네.
다행히 이 센다이 원전과 겐카이 원전 운영사들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구마모토 지진을 전후로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초대형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8시간 사이에요. 일본 외에도요. 필리핀에서 규모 5.9, 남태평양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규모 6.0 등 여러 차례의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의 어떤 전초 현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환태평양 조산대는 이 아시아 또 이 북남미 대륙 서쪽 또 칠레와 뭐 뉴질랜드까지 이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 아닙니까? 네. 특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작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네.
지진은 이제 뭐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최근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 빈도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아주 강력한 그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올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내려갔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를 했는데 2조 4천억 달러였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7% 늘어난 규모입니다. 뭐 이제 국내 총생산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성장률 자체는 3분기 연속 내려가면서 성장 둔화세를 이어간 것이죠.
네, 지난 분기보다도 내려간 겁니까?
네, 지난해 4분기에 기록한 6.8%보다도 0.1%포인트 내려갔는데요. 6.7% 성장률은 지난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6.2% 이후에 분기별 성장률로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네, 자, 올해 초에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성장 목표보다도 낮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로 6.5에서 7% 사이를 제시했었는데요. 처음으로 네. 이제 구간을 제시했는데
네.
6.7%니까 이 구간 안에는 들어간 것이죠. 중국이 과거 이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속한 이 발전을 이뤘는데 이제는 뭐 중속 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고 중국 정부도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성장률은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뭐 비관적이진 않다고 하죠.
네,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 뭐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 같은 이런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분기 고정자산 투자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7% 증가했고요. 지난달 중국의 주택 판매액도 1년 전에 비해서 7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달 수출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는 것도 그 안에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네.
지난해 3월에 비해서 11.5%나 증가를 했는데 이 생산 관련 지표들도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0.2를 기록했는데 PMI는 말 그대로 이 제조업체에서 원자재나 부품 구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실제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량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50보다 낮으면 이제 수축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네.
지난달에 50.1을 기록했고 중국 PMI가 50 위로 올라간 건 8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뭐 고무적이네요. 성적은 좋네요.
네, 이제 구체적인 지표들은 이렇게 긍정적이고요.
네.
특히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8% 늘었고 특히 이 산업 분야 중에도 서비스 산업 생산액이 7.6% 늘면서 제조업 성장세를 앞질렀는데요. 중국 당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비스 산업 생산액이 제조업 성장세를 앞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자본 유출도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달 중국의 외화 보유액이 5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2,10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00억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자본 유출이 완화됐다는 것이죠.
네. 뭐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 많은 걸로 들리네요.
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중국의 급증하는 부채를 꼽고 있는데
네.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이 성장 목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나마 조세 회피 폭로 문건 관련 후속 보도인데요. 아이슬란드 총리에 이어서 스페인의 산업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임했네요.
네, 두 번째 정치인 희생자가 나오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호세 마누엘 소리아 스페인 산업장관이요. 오늘 파나마 페이퍼 연루로 논란에 직면한 끝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요. 이 조세피 폭로문건이 파나마 법률회사에서 작성된 거라서 파나마 페이퍼 이렇게 부르죠.
네.
소리아 장관은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수일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에 해를 끼쳤다고 사임하는 그런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스페인 언론은 소리아 장관이 1992년에 두 달간 여교의 회사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한 혐의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소리아 장관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조세 회피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결국은 사임했고요.
네.
실제로 불법 활동이 있었는지는 이제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밝혀질 수 있겠죠.
네, 잠깐 언급했지만 앞서 아이슬란드 총리도 이번 사태 때문에 옷을 벗었죠.
네, 시그민디로 다비드 권레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조세 회피 논란 끝에 사임을 했고요. 또 연일 이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데이빗 캐머런 총리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네.
문서 관련해서요. 한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의 이름으로 20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죠.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 3명의 자녀나 친인척의 이름이 문건에 나오는데
네.
중국 당국은 인터넷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뉴욕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시카고 경찰국에 인종차별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 19일 뉴욕주에서 또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앞서서 민주당 후보들이 또 한 차례 TV토론회에 나왔죠?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CNN 방송 주최로 열린 토론회 무대에 섰습니다. 브루클린은 두 후보 모두 연고가 있는 곳인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또 클린턴 후보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또 이 브루클린에 선거 본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만큼 분위기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중의 함성과 야유가 컸고요. 두 후보 역시 대통령 자격과 정치 후원금, 중동 평화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서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다. 그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 공화당 토론회에서 본 것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래도 두 사람이 강도 높은 설전을 벌였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뭐 뉴욕주 예비선거에 또 워낙 많은 게 걸려 있다 보니까요. 최근 두 후보 간의 그 대립이 좀 심화되는 양상이긴 하죠.
네.
네. 얼마 전에 두 후보가 또 대통령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경험과 지성을 갖추고 있지만 판단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후보가 주고받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the people of New York voted for me twice to be their senator from New York.
Let us talk about the worst foreign policy blunder in the modern history of this country.
네. 클린턴 후보는 뉴욕 주민에 의해서 두 차례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던 점,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점 등을 들면서 이 판단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는 과거 클린턴 후보가 이라크 전쟁과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한 점, 또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점 등을 들면서 판단력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샌더스 후보가 지역 신문인 뉴욕데일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정책의 깊이가 없다. 또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 금융기관 해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체할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계속 그런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잘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동안 샌더스 후보는 이 대형 금융기관하고 클린턴 후보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 강연회에서 연설하고 이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공격해 왔는데요.
네.
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많은 강연료를 받았을 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 측이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클린턴 후보는 또 이 강연 원고를 공개하라는 샌더스 후보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 공평하게 모두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t's set the same standard for everybody. When everybody does it, okay, I will do it. But let's set and expect the same standard
of the speeches that I gave on Wall Street behind closed doors. Not for 225,000, not for 2,000,
네.
not for 2,000.
강연 원고뿐만이 아니라 세금 보고서까지 모든 후보가 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른 후보들이 공개를 하면 자신도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자신은 대형 기업 모임에서 강연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원고도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네.
금요일 15일 오늘이죠. 이 2015년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조만간 세금 보고서를 모두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 아랍의 봄 당시에 리비아 독재자인 무아마르 가다피 축출 이후를 대비하지 못한 게 또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당시 국무장관이 클린턴 후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샌더스 후보가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면서 리비아 사태를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클린턴 후보는 자신은 모든 자료와 의견을 종합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었고
네.
최종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제 사실 그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에서 계속 오바마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치 후원금이나 기후변화 문제로 자신을 공격한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슈퍼팩 같은 이 정치 후원 기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이 리비아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탓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습니까?
네, 두 후보는 그 밖에 최저임금, 총기 규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등을 놓고 격돌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어제 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이 클린턴 후보가 전에는 12달러까지 올리는 것만 찬성한다고 하더니 이 말을 바꿨다고 공격을 했고요.
네.
이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가 이 과거 이 총기 규제안에 반대편을 던진 점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 샌더스 후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민주당 후보 TV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누구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대체로 비겼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네.
그동안 그래왔듯이 이 외교 문제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국내 정책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뉴욕 예비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가 많게는 17%포인트까지 이 클린턴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데요. 이 그런 가운데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자들의 이 클린턴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그런 큰 한방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뉴욕주 예비선거에 뭐 거의 300명에 달하는 대의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자, 앞으로 두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샌더스 후보는 어젯밤에 이 토론회를 마친 뒤 이 바티칸 교황청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로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황청은 샌더스 후보와 교황과의 만남은 일정에 없다고 밝힌 상태고요.
네.
클린턴 후보는 이번 주말에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미국의 시카고 경찰국에요. 인종차별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시카고 시장이 만든 전문가 조사단이 수요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시카고 경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인종차별 관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 조사단이 꾸려진 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시카고 거리에서 흑인 청소년 라쿠안 맥도널드 군이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당시 맥도날드를 사살한 경관은 정당 방위였다고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에 나온 이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커졌죠.
네.
이 애초 보고와는 달리 이 맥도날드 군이 경관에게 별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국과 시카고 시장을 비난하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니까 경찰들의 업무 방식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출범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경찰국장을 바로 해임하고요. 전문가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라고 하던데요. 시카고 경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경찰이 흑인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시카고 지역 흑인 사회에는 지역 경찰이 흑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검색하거나 부당하게 체포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흑인들을 거칠게 다룬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네. 자, 조사단의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물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단이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인구 가운데 백인과 흑인 그리고 중남미계 주인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지난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404명이 이 시카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4%가 흑인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난 2014년 여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건물이 수천 건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 72%가 흑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경찰이 쓰는 무기 가운데 사람을 살상하지 않고 제압하는 테이저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종의 전기 충격기인데요.
네.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이 시카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 4건 가운데 3건이 이 흑인에게 쏜 것이었다는 겁니다.
네.
또 2013년에 교통경찰이 세운 차 가운데 46%가 흑인들이 몰던 차였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요. 시카고 경찰이 흑인들을 다른 인종보다 엄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가 시카고 경찰이 흑인들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네.
해당 지역 사회가 시카고 경찰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점은 드러났고요. 그렇다면은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보고서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네, 전문가 조사단은 100개가 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메뉴엘 시장과 시의회가 즉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경관들의 사건 보고 절차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부 제보자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또 이 경관들의 업무 수행 장면을 찍는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시카고 경찰국장이 정식으로 승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13일 시카고시 의회가 이메뉴엘 시장이 뽑은 에디 존슨 지명자를 경찰국장으로 정식 승인했습니다. 흑인인 존슨 신임 국장은 시카고 출신인데요. 시카고시는 신임 국장이 2013년 시카고 남부 순찰대 부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범죄율을 32%나 낮췄다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최근 미국 법무부가요, 이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사하고 이 잠금장치 해제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아, 또 다른 미국의 첨단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목요일 이 14일에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정부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문서를 검토할 때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정부가 개인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약 5,600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가운데 절반이 법원 명령에 따라서 고객에게 통보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를 말하죠. 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기에는 이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사진이나 음악 같은 자료를 이런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정부가 요구를 하는 일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법률 담당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 씨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소송을 건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자료에 접근할 때 당사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네, 미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6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첨단 기업들과 개인 권리 옹호가들은 이 법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나온 점을 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CCR이 부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11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평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미국 현직 정부 관료가 이 공원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나라였기 때문에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원자폭탄.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경 미국의 B-29 전투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를 투하했습니다. 길이 3m, 무게 약 4톤의 이 원자폭탄은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거대한 섬광과 함께 버섯 모양의 구름 기둥이 치솟았고요. 8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도시는 거의 전부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9일 또 다른 B-29 미군 전투기가 이번에는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는 약 4만 명이 즉사했는데요. 이후에 두 도시에서 방사능 노출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연합군의 항복 요구에 끝까지 버티던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결국 나가사키 공격 6일 만인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약 6년간의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 최초로 원자폭탄이 전쟁에 사용됐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표적이 된 이유.
당시 미국의 핵개발을 담당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와 미군 표적위원회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로 몇 개의 도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표 도시 선정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게 폭격으로 일본이 받을 충격 정도,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등이었는데요. 도쿄는 일본 천황의 궁이 있고 일본 수도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됐지만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배제됐고요. 교토,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등의 도시가 검토 대상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시가 히로시마였고요. 임무 수행 중에 변수가 생길 경우에 다음 공격 목표 도시가 고쿠라와 나가사키였습니다. 히로시마는 당시 산업도시에다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일본 영토 남쪽 전체를 방어하는 제2육군 총사령부 그리고 5사단 사령부가 주둔 중이었고요. 또 군수품 공장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죠. 그런가 하면 히로시마는 당시 연합군의 폭격을 당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때문에 원자폭탄의 폭발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일본 열도에서는 가장 큰 섬인 혼슈섬의 최남단 주코쿠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코쿠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전쟁 초기 히로시마 인구는 38만여 명에 달했고요. 원폭 투하 당시의 인구는 약 3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공식 문서가 소멸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히로시마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부흥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근처에는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My grandfather died here at the time, and I keep wondering what he felt then.
이 여성은 할아버지가 당시 원자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가 겨우 21살로 죽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다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안타까워했습니다.
I want everyone to know what happened here in Hiroshima. Man caused it, but man was also the victim of it.
이 남성은 일본인 사진 작가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 바란다면서 사람이 저지르고 사람이 또한 피해자였던 참혹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일본은 적국이 아닌 동맹 관계가 됐지만 이 진주만과 히로시마는 70년 넘게 양국 관계의 금기시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본 총리가 미국을 찾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서로 진주만과 히로시마를 방문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연방의회 상원 합동 연설까지 했지만 이 진주만 방문만큼은 미국 노병들의 반발로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의 방문을 두고 미국이 사과한 게 아니냐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케리 장관은 자신의 방문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방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달이면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국의 반응.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은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원폭투하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원한다면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당시에 자행했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근 남중국 해역에서 벌어지는 긴장 상황 등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도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원폭으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일본이 전쟁 가해자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피해자인 양 한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rop it, drop i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to just drop it,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en, I know you had a bad day, but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Just drop it.
Ugh, but it's hard to drop it.
Well, you have to try.
본문을 들어보면 제가 안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계속 불평하니까 제이슨이 그만하고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Jen, I know you had a bad day. But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Just drop it. 라고요. 저는, oh, but it's hard to drop it. Oh, 하지만 잊어버리기 힘들어. 라고 하는데요. 제이슨은, well, you have to try. 그래도 노력해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drop it. Drop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en, I know you had a bad day, but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Just drop it.
Ugh, but it's hard to drop it.
Well, you have to try.
Today's phrase is drop. D-R-O-P. Drop. It. I-T. It. Drop. It. Drop it. If you tell someone to just drop it, you are telling him or her to stop talking about something or to just forget about something. Drop it. Drop it은 그만둬, 잊어버려 또는 마음 쓰지 마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안 좋은 하루를 보냈더라도 그만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Jen, I know you had a bad day, but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Just drop it. Jen, I know you had a bad day, but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Just drop it.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phrase. Just drop it, will you? Just drop it, will you?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에이, 마음 쓰지 마, 알겠지?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worry about it. Just drop it. Don't worry about it. Just drop it. 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Drop it. Just drop i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Jen, I know you had a bad day, but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Just drop it.
Ugh, but it's hard to drop it.
Well, you have to tr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o drop it means to stop talking about it or to forget about it. Drop it. Drop it은 그만둬, 잊어버려 또는 마음 쓰지 마 라는 뜻입니다. Drop it. Drop it. Just drop i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odney Stewart가 부르는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For the morning sun and all its glory greets the day with hope and comfort too. You fill my life with laughter, and somehow you make it better.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here's a love that's divine, and it's yours and it's mine. Sh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one,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Troubles, that's what you d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52년 4월 15일 오늘, 그림 모나리자로 유명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그림 등의 재능을 보인 다빈치는 18살 때 화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빈치는 그림 이외에도 조각과 기계, 천문, 건축,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를 깊게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이후 45살 때 걸작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열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어 다빈치는 1504년 긴 머리의 여인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 모나리자를 발표해 화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말년의 다빈치는 프랑스로가 프랑스와 1세를 위해 장식물과 건축물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다빈치가 그린 인체 해부 묘사는 이후 해부학과 의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각가로, 건축가로, 또한 과학자로 다양한 활동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현재까지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의 예술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오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로, 그는 19살 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이때부터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항일 무장투쟁을 시작한 김일성은 1937년 6월 국경지대 마을인 보천보를 공격해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1940년 김일성은 일본군의 토벌로 항일투쟁에 어려움을 겪자 소련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소련 연해주에 도착한 김일성은 이후 소련군 소속 88여단 지대의 제1대대 대대장에 임명됩니다. 이어 1945년 조선이 해방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 한국전쟁을 일으킵니다. 김일성은 지배통치 이념으로 주체사상을 택했고 자신을 민족의 아버지라고 선전하며 1인 독재체제를 세웠습니다. 이후 1994년 김일성은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17일 앞두고 사망하고 맙니다.